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컷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죄한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의 죄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레위기의 제사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스갯소리로 저희 이렇게 목회자들이 이 레위기에 대해서 통독하는 분들에게 격려할 때 레위기를 읽다가 통독의 길을 잃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한글 표기는 다르지만 이 레자가 올 레자를 써서 위기가 온다 해서 레위기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위기를 잘 벗어나시고 레위기 통독을 길을 잃지 마시고 함께 가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번제와 또 소제 그리고 화목제에 이어서 오늘은 이 속죄제에 대해서 특별히 이 제사장과 또 회중의 공동체를 이들의 죄에 대한 이 속죄제에 대해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속죄제는 이 속죄라는 의미와 함께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정결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 두 가지 속죄와 정결이라는 뜻이 합해진 것이 속죄제임을 알 수 있는데요. 본문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라고 나와 있지요. 안수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안수의 의미 이 송아지 머리에다가 안수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대체하다, 동일시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 속죄를 구하는 이 헌제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이 안수받은 짐승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한다는 거예요. 죄지은 인간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 죄를 이 동물에게, 이 수송아지에게 전가시키거나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속죄의 의미이지요. 그런데 속죄제가 이전에 묵상했던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와의 차이가 오늘 읽은 5절에서 7절까지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같이 보면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문에 들어갑니다. 6절입니다.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서 여호와 앞 성소의 휘장 앞에 7번을 뿌리지요. 7절입니다.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아니 향단 뿔들의 네 귀퉁이에 바릅니다. 이 송아지의 피 전부는 나머지는 어디다 놓냐면 번제단에다가 다시 다 흘려서 쏟아버리는 그런 예식을 행하지요. 한마디로 5절, 6절, 7절에 나와 있는 공통적인 것의 가장 키워드는 뭐냐면 피입니다. 물론 우리가 읽었던 묵상했던 소제라는 것은 곡식의 제사이기 때문에 피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이 번제나 화목제 이런 것들은 동물 제사이기 때문에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린다 정도, 그리고 피를 먹지 말아라 정도의 이야기만 나왔는데 오늘은 피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라는 의미를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피는 정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화목제는 피를 가지고 하는 의식이 좀 복잡한데 이 피를 가지고 하는 의식 자체가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속죄제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묵상했던 제사들에게는 대부분이 제사를 드릴 때 이는 여호와 앞에 드리는 향기니라,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속죄제에는 그런 단어가 나타나지 않아요. 대신에 속죄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그리고 이 복잡한 피의식을 통해서 이제 정결 예식이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피가 정결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구약의 시대에는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의 피의식을 통해서 이 오염되고 더러워진 곳을 정결하게 정화시킨다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속죄제를 이 속죄한다는 의미와 함께 정결제, 정화제 정도로 번역할 수 있고 번역해야만 한다는 것이 현대 신학자들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이 화목제, 그것도 이 동물의 제사이고 태워버리는 제사인데 오늘 읽은 속죄제와 한번 비교해 본다면 분명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화목제는 감사할 때, 성원할 때 여러 가지 꼭 반드시 필수로 하는 그런 제사는 아니었지만 정말 마음에 그런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런데 속죄제와 화목제가 모두가 이 내장에 붙어 있던 기름을 다 떼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몇 개의 장기들 내장기관을 떼어내는 것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속죄제는 그 떼어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화목제는 그 기름이랑 그 몇 가지를 떼어가지고 그냥 태워버리면 됐어요. 그리고 고기는 어저께 우리가 기억하시지요? 기름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고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다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속죄제는 화목제와 똑같은 방법으로 번지전에 기름을 태우는 것까지는 갔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고기를 먹으려고 주변에서 어슬렁거리거나 절대 군침 흘려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번제단에서 태운 나머지 수송아지 전체를 이것을 화목제처럼 나누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아예 진영 바깥으로 모든 나머지 고기들이 나가야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쓰레기장 같은 곳에 가서 불을 태워가지고 하나도 남김없이 가죽까지 다 태워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목제와 속죄제가 다른 제사의 형식이지요. 번제는 가죽이라도 가졌는데 정말 아무것도 사람의 손에 남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가죽이 얼마나 타기 어려운지 잘 아시죠? 제가 예전에 한국에 살 때 보면은 지하철에서 소가죽 그 벨트 파시는 분들 보면 라이터로 이거 진짜라고 하면서 끌리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가죽은 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타기 어려운 것입니다. 엄청난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화목재의 고기와 또 속재재의 고기가 그렇게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사, 서원의 제사, 또 화목하게 하는 이 제사와 우리의 죄의 무게를 가지고 속죄하면서 하는 회개의 제사의 무게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에요. 죄와 관련된 명확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동물 태우는 것도 이렇게 번거로운데, 그리고 회막 안에서 하는 피뿌림의 의식과 함께 저기 멀리 진영 바깥에 나가가지고 고기를 다 태우는 그 많은 의식들, 이렇게 번거롭고 어려운 그런 의식인데, 우리가 감사의 기도의 무게와 이 회개의 무게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오늘 보면은요,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은 것은 사람인데, 그래서 이렇게 동물한테 전가했잖아요. 그런데 성소 안에 정결 예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죄를 전가한 우리 그 죄 지은 사람한테 피를 뿌려서 이 죄 지은 사람이 깨끗해져야 한다는 게 그것이 상식일 것 같은데, 성소 안에 피를 뿌립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오늘은 제사장과 회중의 죄에 대한 것을 속죄할 때의 정결 예식인데, 속죄 예식인데요. 제사장 한 명의 속죄죄와 이스라엘 온 회중의 속죄죄의 의식이 같다는 것이 또 놀랍고 긴장되기도 합니다. 이 말은 공동체의 영적 리더의 죄의 무게가 온 회중의 죄의 무게와 동일시된다는 이 말씀의 무게가 우리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지요. 제사장 한 명이 지은 죄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의 죄의 무게와 같이 취급된다는 것입니다. 내일 묵상할 족장과 평민도 이제 있는데요. 수송화지보다 조금 싼 걸로 속죄를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피뿌림의 의식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 안에 회막에 바른다는 것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일입니다. 피를 성소 안에 회막고의 곳곳에 뿌립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분명히 아까 구약의 시대 때는 피는 정결을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죄가 발생했을 때 죄의 결과로 얻어지는 이 결과가 성소,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돌아오는 것은 나 자신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자체가 더러워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결코 죄와 하나님이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이 구약의 제사에서,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진정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뿌림, 그 정결의 예식처럼 하여서 우리를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속죄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계시는 곳, 하나님의 처소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속죄제를 통해서 인간의 죄로 더럽혀진 성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의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맡기고 내어 맡기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기억하시죠?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인간과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였던 신라권인 에덴 동산을 더럽게 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되고 추방되었지요.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그 죄와 공존한 곳에서 만날 수 없었던 거예요. 부정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 사이를 회복해 하시려고 하나님은 더 이상 짐승을 피를 뿌려가며 짐승을 죽여가며 정결 예식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지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절대적이고 확실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를 이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속죄제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럽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임재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그 정결의 예식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이 구약에 나오는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제사를 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려야 할 이유가 없지요. 이 엄청난 짐승의 피의 효력은 죄를 지을 때마다 수송아지 한 마리를 온전히 다 피를 다 갖다가 버릴 만큼, 뿌려야 할 만큼 그렇게 엄청나고 복잡한 제사의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 모든 인류를 온전히 구하시고도 남는, 그와 같은 보배롭고 힘있는 피를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죄의 회개가 드려짐이 되어야 되고 또 피 뿌려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결해야 하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소를 정결하게 한 예식을 했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죄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 죄로 더럽혀진 나 자신, 나 이 성전을 여호와의 임재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그냥 그렇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충분히 임재하시도록 내 안을 정결케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성도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피뿌림의 예식인 정결함을, 이것을 감당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하는 일들이 이 아침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날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잘 청소된 성전인 나로 한번 살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내 자신이 잘 청소된 성전으로 살면서 여호와의 임재를 흠뻑 경험하는 그와 같은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고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주시고 영문 밖에서 몸을 다 내어주신 그 사랑에 오늘도 감격하며, 깨끗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회개한 것들 중에 내일과 모레를 지나 다시는 그것이 반복되지 않는 삶의 변화가 오늘 기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사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반드시 나타나 주옵소서. 이같이 간구할 때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